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 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은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 뒤에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시점으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사람들이 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구나, 메시아가 되었구나 이걸 알고 행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 크게 보자면 사울에게 좋지 못한 상황이 있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죠. 이 본문 내용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순차적으로 쭉 잘 전개가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15절부터 보면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사울 사이에 벌어지는 대화가 나오고 그 뒤에 사울과 다윗이 서로 만나게 되고요.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맨 끝에 이렇게 잘 조목조목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이에요. 14절을 보면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 상황이 어떠한지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상황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사울을 떠나고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울이 이미 하나님께 등을 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선포하셨으니까 그냥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냥 그럭저럭 자기 혼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여러 노익물들을 많이 얻었으니까 부자는 되었죠. 불순종은 했지만 그러니까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어요.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든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셔가지고 사울을 막 괴롭히셨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그냥 허용하셨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이 번뇌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도 참 독특한 표현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것을 정신병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영적인 어떤 번뇌로 봐야 되느냐 고민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모든 정신병이 귀신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영적인 영향이 있어서 영적으로 악령이 괴롭게 만들고 그 결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도 번뇌하고 힘든 그런 지경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거는 계속 고민을 깊이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힘들어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번뇌를 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상황이고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울 개인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은 현재 이스라엘의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악령에 휩싸였다 이러면 이게 그냥 어떻게 대통령 개인만의 문제겠습니까? 그건 통치를 하고 있는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결국 헤드십을 갖고 있는 사람,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 악령 때문에 참 고민을 하고 있다. 결국 지도자의 머리 꼭대기에 악령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부인하고 싶지만 또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악령의 지배하에 있는 악령이 지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불행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14절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라먹고 읽었지만 그러나 바로 앞이 13절이죠. 13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기름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이 대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사울은 악령 때문에 번뇌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구나 다 아, 사울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다윗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상황과 관련해서 해결책을 찾는데요. 이 해결책을 신하들과 사울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찾게 됩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본문을 잘 보시면 사울이 나 너무 괴롭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신하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17절 사울이 말을 해요.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악령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합시다.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장면 보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신하들이 사울을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맞겠죠. 나빠지라고 악화되라고 빨리 죽으라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나중에 효과를 보게 되는 방안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제시했던 해답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 몇 가지 점에서 그런데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신하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을 찾지 않아요. 이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하들도 알고 있잖아요. 문제가 왜 생긴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찾아와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해답은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이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리석거나 멍청한 사람들이 아닌데 정말 신기하게도 해답을 찾을 때에는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해답은 하나님에게 찾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로 이 신하들이 찾는 해답을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경륜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거나 자문을 구하는 혹은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을 전혀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그냥 결정을 하는 거죠. 문제 속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거야 생각하고 알아서 해답을 찾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종종 성도들조차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뭐 돈 벌어서 갖다 주시는 분이신가? 돈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은 무슨 뭐 자녀 양육 전문가이신가?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죠. 우리는 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찾으러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에게 또 의견을 구하고 어떤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일지를 지혜를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돼. 그렇지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올바른 해결책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본문 읽으면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사울의 증세를 호전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수금을 타면 악령에게 괴로움을 받을 때 좀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하들은 수금을 타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최대치예요, 그게. 여러분, 수금을 타면 악령이 수금 타는 소리가 무서워서 물러갈까요? 그게 무슨 귀신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몇 번 장례식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엔 전통이죠. 전통이 뭐냐면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이 문을 열어놓죠, 대문을. 귀신이 못 들어온다고. 아니, 문도 못 열고 들어오는 게 무슨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걸 섬겨야 됩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밖에다가 새끼줄에다가 빨간 고추를 막 꽂아서 걸어놓습니다. 왜 고추를 걸어놓는지 아세요? 아들이라서 고추가 아니에요. 고추가 빨간색이거든요. 귀신이 빨간색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빨간색을 보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동지가 되면 팥죽을 먹잖아요. 팥죽을 왜 먹죠? 팥죽이 붉은색이거든요. 귀신이 붉은색을 보면 무서워해서, 그래서 팥죽을 먹으면 귀신이 안 들어와서 1년 내내 건강하다고 팥죽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팥죽을 먹었으니까 건강을 유지하는 건 음식 때문인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다 민간적으로 내려오는 옳지 않은 생각들이죠. 옳지 않은 생각. 지금 이 신하들이 했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들으면 귀신이 물러갈까요? 그러면 1년 내내 음악 틀어놔야죠. 아예 그냥 1년 내내 365일 24시간 수금을 타고 있으면 귀신이 오지도 않겠죠. 사실은 옳지 않은 해결책을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게 효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튼 수금 타는 사람을 찾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8절부터 19절에 보면 다시 또 대화가 전개가 됩니다.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왕 앞에 있던, 왕을 섬기던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했어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이제 다윗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수금 탈 줄 알고, 두 번째 용기, 세 번째 무용, 네 번째 구변, 다섯 번째 준수한 자라. 좋은 건 다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19절, 사울이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서 양치는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번에도 사울이 이 소년 중 한 사람이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듣습니다. 이 장면도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사울이 소년 중 한 사람 말을 듣잖아요. 과연 이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소년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나이 많은 경륜이 있는, 연륜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년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되어야 됩니까? 만약 사울이, 신하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사울이 또 신하들이 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그러면 과연 이렇게 되었을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도 훨씬 많고 경험도 훨씬 많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훨씬 많았던 사울이 고작 소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린 소년들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좋은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방식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고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뒤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맨 끝에 결과를 보시면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울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이 와서 치유를 해주는, 고쳐주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이게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인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다윗이 수금을 정말 잘 탔나 보다. 수금을 얼마나 잘 탔으면 악령도 잠잠해졌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마음이 번뇌할 때는 음악을 들으면 되는가 보다. 물론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감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악령의 역사를 잠잠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현상만 놓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본질을 잘 봐야 되죠.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 때문에 번뇌하고 있는 사울을 성령 충만한 다윗이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악령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 악기를 탔기 때문에 혹은 뭐 다른 걸 탔기 때문에 아니에요. 수금을 타서 악령이 잠잠해졌으면 그럼 피리를 불면 악령이 막 춤을 추나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결국 지금 사건은 비록 이름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다윗이 성령님이 떠나가고 악령이 주관하는 사람이 된 사울을 구원해내고 회복해야 하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그게 바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분량을 앞부분에 길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방법을 해결책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합당한 것을 해결책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미신적인 방식대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사울이 보였던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되고 혹시 우리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사울이 번뇌하고 있던 것처럼 우리도 번뇌하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해결 방안만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회복해야 하는 일 또 악령의 휩싸여 힘들어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해야 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지금 등장한 게 아니죠. 일상생활을 할 때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전쟁터에 나서기 전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고 회복해 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런 직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방법을 전달해주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래서 그들이 회복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고 성도의 모습이 되고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제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던 사울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악령으로 인하여 번뇌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또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어리석은 해결책을 추구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늘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는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에 사울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돕는 자가 되었던 것도 우리가 바라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손에 수금이 없고 또 다른 물질이 없고 무엇이 없어서 내가 누군가를 돕지 못한다 그렇게 변명하고 또 회피하는 때들이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수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또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만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여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 또한 보냄받고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이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